사도행전 1번 메시지 이 책의 위치 이 메시지를 서두로 하여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한 생명의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대할 때 우리는 본책과 누가복음이 모두 같은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두 구절은 이 책이 누가복음의 연속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으로부터 모든 일들, 곧 그분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에 관한 것이라. 누가복음으로부터 발췌함. 더 나아가기 전에 누가복음 라이프 스터디에서 이미 다룬 것들 중 몇 가지를 복습해 봅시다.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사람이신 구주를 갖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 곧 구주께서 하나님 사람이심을 봅니다. 누가는 사람이신 구주의 출생뿐 아니라 그분의 잉태에 관해서도 분명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잉태, 출생, 유년기, 인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하나님 사람의 놀라운 인격에 관한 재반사항을 그분의 잉태시부터 승천시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신 구주의 잉태가 하늘로부터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내려오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승천은 그분이 하늘로뿐 아니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람이신 구주의 잉태는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심이고 그분의 승천은 그분이 하늘 위로 올라가심입니다. 바로 이 오심과 가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은 놀라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잉태와 출생을 통해 그분은 신성하면서도 인간적인 곧 창조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피조물 사람이신 한 분의 인격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따르면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람이신 구주의 나심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인격으로서 주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미덕을 가지고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한 사람으로서 땅 위에 사셨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사시며 사역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신 것은 무엇이든지 사역하신 것이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사역하신 것입니다. 사람이신 구주는 죽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 밖으로 나오심으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죽음과 음부들을 관광하신 후에 그분은 부활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스스로 일어나셨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일으키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고 부활 안에서 하늘들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분, 곧 영화롭게 되신 사람이신 구주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발췌한 것입니다. 승천 안에서의 주님의 사역. 주님의 승천은 그분의 활동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신 구주의 승천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라이프 스터디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으로의 취임이요 계시였습니다. 주님의 잉태는 그분의 첫 번째 시작이고 그분의 승천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분의 잉태는 땅 위에서의 그분의 삶과 사역의 시작이었고 그분의 승천은 하늘에서의 그분의 삶과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활동의 종결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전진된 사역, 하늘에서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가 첫 번째로 쓴 책인 그의 복음서는 땅 위에서의 주님의 첫 시작과 삶과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그분의 승천을 통하여 어떤 류의 삶과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책, 곧 사도행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생활과 사역을 밝혀주는 두 번째 책을 쓸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주님이 승천 안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며 사역하시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주께서 누가복음에서처럼 땅 위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삶과 사역은 그분의 잉태로 시작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끝맺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은 종결이 아니요 또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작은 그분을 또 다른 영역, 즉 그분이 지금 또 다른 삶과 사역을 갖고 계시는 곳인 하늘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삶과 사역은 처녀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됩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하늘에서 살고 계시며 또한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의 주님의 삶과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본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그림으로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의 위치. 이 메시지에서의 나의 부담은 성경의 내용상 배열 순서에 있어서 사도행전이 점하고 있는 위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경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사도행전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계시록을 포함하는 서신들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가르는 분기선인 셈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에는 구약의 연속인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는 결론인 계시록을 포함한 서신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인체의 등뼈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등뼈는 인체를 좌우 두 편으로 분리합니다. 몸의 많은 문제들이 등뼈의 허약함 때문에 야기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등뼈가 약하다면 그는 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신약전서를 두 부분, 복음서들과 계시록을 포함한 서신서들로 나누는 신약전서의 등뼈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이 신약에 가르는 분기선이요 등뼈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당신들은 신약을 다른 방법으로 나누더니 이제는 신약을 또 다른 방법으로 배열하고 있군요. 우리는 이로 인해 마음 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나누고 배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방법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약을 나누는 방법은 신약 가운데 사도행전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사복음서는 땅 위에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땅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에 관해서는 찬송가 115장의 다음 가사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하나님이 높인 사람 영광에 관 쓰셨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죽으신 인자 예수, 몸을 갖고 다시 살아 승천한 사람일세. 이 땅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 낮춰지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셨다네. 하늘에서 예수 안에 사람은 높여지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 되었네.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만주의 주, 우리 구주, 영원토록 영광의 관 쓰셨네.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셨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 위에서 그분 안에 하나님은 낮춰지셨지만 이제 또한 하늘에서 그분 안에 사람은 높여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서들과 서신서들 사이에 위치한 책인 사도행전에 계시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복음서들 가운데는 놀라운 인격이신 분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 인격은 영원한 하나님, 곧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분은 어느 날 그분이 여자의 씨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인류 역사 4천년의 기한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이 여자의 씨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처녀의 태 안에 잉태된 하나님 자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여호와, 우주의 창조자께서 한 처녀의 태에 잉태되시고 그 처녀에게서 출생되어 두 본성,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가진 인격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 사람, 곧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에게서 우리는 신성한 본성과 속성들을 가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으면서 인간의 모든 미덕들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분의 인격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을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사람에 속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은 자신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땅 위에서 사람의 미덕들로 충만되어 사는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분은 신성한 속성들을 가진 신성한 본성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분과 더불어 하나님은 인간 존재 안에서 표현되셨는데 이는 그분이 사셨던 삶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이 조화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도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류의 삶이 전에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섞임, 곧 연합을 봅니다. 주 예수님은 이런 류의 삶을 사셨고 이런 삶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의 사역은 단순히 그분의 생활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구약에서 그분에 관해 예언되고 예표되었던 바를 이루기 위한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33년 반을 사신 후에 그분은 모리아 산에 가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성취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평범한 죽음을 겪으신 것이 아니오, 정반대로 특출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이 특출한 죽음은 만유를 포함했으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주를 말끔히 청소하시고 옛 창조를 끝내시고 옛 창조를 그분과 함께 무덤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 우주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안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옛 창조를 끝내신 후 한편으로 주님은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분의 육신적인 몸이 쉬는 동안 그분은 음부 가운데서 그분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음부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원수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충분히 성취하신 뒤에 그리스도는 죽음 밖으로 걸어 나오셨고 무덤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구주와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 안에서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미 지적했듯이 주님은 이 생명주는 영이 그분께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 곧 그분께 구속받은 백성에게 도달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으로서 특출하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분 자신을 그들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으셨음을 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의 몸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이 대표들 안으로 주님은 생명주는 영으로서 들어가셨습니다. 또 다른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미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을 본질적으로 그들 속에 생명으로 영접해드린 제자들에게 그분이 승천하신 후 그분 자신을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그들 위에 경륜적으로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경륜적으로 보좌 위에, 본질적으로 믿는 이들 속에 우리는 짤막하게 사복음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계관을 우리 영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예표되었다는 것과 그분이 처녀의 태 속에 잉태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처녀에게서 나셔서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도달하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과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제자들 속에 생명주는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불어넣으셨다는 것 등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 영으로 그들 위에 경륜적으로 부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주 예수님은 잉태되셨고 출생되어 땅 위에서 사셨으며 죽고 부활하시어 지금은 승천 안에서 하늘에 계십니다. 겨우 몇 개의 문장만으로 이 놀라운 분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묘사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말들이 필요합니다. 승천하신 하나님 사람을 묘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곧 여호와시며 전 우주를 지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어느 날 그분은 처녀의 태에 잉태되셨으며 그 여자에게서 출생하여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땅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삶을 사셨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분은 죽음 밖으로 나오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본질적으로 제자들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분은 경륜적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지금 경륜적으로 하늘 안에서 영화롭게 되신 분으로 계시며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생명으로 제자들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제자들 속에 본질적으로 계신 동시에 경륜적으로 하늘에서 보좌 위에 계신 분을 찬양합시다. 부디 우리 모두 놀라운 구주에 대한 그런 안목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며 경륜적으로는 하늘에서 보좌 위에 계신다. 우리 구주는 본질적인 분인 동시에 경륜적인 분이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구주께서는 본질적인 분인 동시에 경륜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경륜적인 분으로서 그분은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보라, 하늘에 인자 예수께서 앉아 계시네 라고 말하는 찬송 가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가 아닌 경륜적으로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에 선행된 계시입니다. 사도행전을 대할 때 우리는 이 계시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경륜적으로는 보좌 위에 계시며 본질적으로는 우리 속에 계신 분인 주 예수님에 대한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는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서신서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도행전을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서신서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약을 읽는 많은 이들이 서신서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속에 계시된 것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주님을 앙망합니다.